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소유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어떤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것 안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이뤄가시는 것 안에서 모든 일들이 각 섭리에 따라서 이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2원인을 사용하셔서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2원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이 창조하신 만물에 주신 특성들이 있거든요. 동물들은 동물들의 질서대로, 또 만물들은 만물들의 질서대로, 또이 도덕적인 피조물인 천사들과 사람들은 또 천사들과 사람들의 그런 의지까지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concurrence라는 단어를 써요. 신학적으로. 이게 한국말 번역이 협력이라는 단어인데, 이 협력을 잘못 이해하면 조금 우리가 cooperation,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해야만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로 자주 드는 게 있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말한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말씀을 따라 모든 걸다 이루신다. 70년 후에 너희가 분명히 돌아갈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컨크런스로 제2원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루어져. 니네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막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막 그래야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데 자기 백성들에게도 같은 열망을 품게 하셔서 그들도 그들의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에 너무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르고 대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은 심판으로 가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쓰여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있다는 거죠. 아들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열망과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너무나 보잘것없는 부족한 것이지만 그걸 통해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를 좀 살펴보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섭리의 개념을 좀 살펴보았죠. 이런 복음적인 섭리로 이해하지 않고 이 복음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걸 갖다가 이 잘못된 걸로 세상에서 이해하듯 이해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세 가지의 잘못된 그이 섭리의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운명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정한 운명에 따라 주장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다 소용없고 우리는 운명에 따라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2 원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 따라서 내가 뭘 하든지 운명 따라 그냥 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나 운명, 아, 뭐죠? 섭리의 올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2 원인을 사용하셔서 섭리와 조화롭게.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죠. 운명이라면, 운명이 정해된 대로 따라 가는 거라면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죄를 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죄성에서 나오는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에서 나오는 논리들이라는 거죠. 운명론은 절대 사주팔자? 그거 사람들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사주팔자가 네,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서 가고 네가 뭘 하든지 받기도 않고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명론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범신론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범신론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제2원인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내재하셔서 제2원인 없이 제1원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범신론에서 그 모든 그 옛날에 잘못된 그 미신적인 종교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동물을 섬기고 뭐 자연을 섬기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모든 만물 속에 주장하신다면 인간에게도 인간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 여기도 죄의 책임, 도덕적인 죄의 책임이 다 누구한테 돌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그런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 기독교에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범신론처럼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안에서 뭘 해줘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제2원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율법, 새 마음 새 뜻, 우리의 의지 이런 걸 사용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하시면서. 절대 하나님이 무슨 로봇처럼 그때도 말씀드렸죠. 배터리 충전시켜가지고 우리한테 하게 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게을르고 죄를 짓는 것도 다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맞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밖에 돌리게 되는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연히 해주셔야죠. 그런데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해주셨고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셨기 때문에 심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분량에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성령님의 그 거하심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자기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성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이게 신앙 고백에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걸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범신론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마지막으로 자연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마치 기계처럼 작동만 하게끔 해놓고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떠나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만물이 자기 스스로 작동을 하고 스스로의 목적을 찾아가야 되고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신론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각기 다 다른 목적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찾아가거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2원인도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뜻에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뜻과 목적에 맞춰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섭리를 이해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신도처럼 목적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 나오고 왜 모이고 왜 정말 성경 공부하고 왜 살아가는지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저 우리 삶이 이런 운명론처럼 범신론처럼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기도가 없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신다고 했는데 뭐 운명론이면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연신론처럼 목적 없이 가는 거 이것도 분명히 잘못되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서 이걸 알려주세요.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4장 조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조금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품고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죄인들이 질문을 가져요. 이제 죄인들은 항상 질문을 갖게 되고 질문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생겨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질문 없었어요. 예정론 같은 거 생각하고 이러면 섭리 같은 거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고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라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내가 행하는 것에 책임이 없다. 그죠?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면 뭐 나는 뭐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수는 없는 일.
그럴 수는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그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아시죠? 네? 아담한테 하나님이요.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그러니까 여자 이브한테 손가락질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야 이브는 이브야 너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든 저 뱀이.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포커스가 선악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밖에 없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율법이 있으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걸 가지고 그걸 악하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의 원인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아까도 비슷한 건데요. 만약 하나님이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결국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명론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정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정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운명론 같은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작정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섭리라는 것이 다 우리의 의지까지 사용하시고 제2원인을 사용하시고 그 과정까지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우리의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구원 받았으면 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쵸? 그게 말이 되는 그 가설이에요. 그거는 정말 가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잠깐 죄를 짓고 또 어둠 속에 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가게끔 내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뭐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안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성을 가지고 정말 예, 살기를 원하는 정욕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설이지 이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다 이 행함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보겠지만 야고보서 이제 할 거예요. 좀 다음부터.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면 어떻게 선한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죄는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죄까지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 아니냐. 예, 그거는 우리가 이미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악을 허용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시고 창시자시고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생겨난 것의 원인의 근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성경이 많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걸로 쓰면은 안 되고요. 성경이 알려준 만큼만 알면 돼요. 성경이 알려준 거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허용하셨다는 것. 그런데 구원 역사 속에서만 허용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악을 멸하시고 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 악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실 거라, 섭리에 가실 거라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악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과 끝을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걸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또 하나님께 돌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의 삶에서도 보았던 건데요. 하나님이 만일 모든 것을 정말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번성하는가? 왜 하나님 백성인 의인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죠? 왜 악인들은 정말 더 세상에서 잘 되는가? 사실 세상의 제일 부자가 기독교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복신앙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신 하나님인데 정말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하면 제일 부자가 돼야 되고 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별로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잘 살아도 가나안 땅에서 조금 잘 산 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그 애굽에 뭐 바벨론에 그거하고 비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좀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죄도 범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미끄러져서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그 우리 시편 구절 살펴보았죠. 그들이 미끄러져서 파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잠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심판으로 가는 저주와 심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은 믿음이 없이 결국은 심판으로 가고 멸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일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 것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축복이 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성찬. 이 성찬상, 주님이 베푸시는 교제상에 정말 아무도 못 나와요. 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과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이 야,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 함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확인하고 예배에서도 확인하고 가야지 그저 세상 현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거는요. 또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서? 그죠? 질문 없어요? 뭐 그런 거 질문 생기지 않나요?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 저기 어떤 한 도시가 완전히 잠기면 아니 거기는 정말 불쌍한 어린아이들도 있고 힘없는 사람들도 있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만 그런 재앙을 내리시나.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다 일반 은혜와 일반 저주 속에 찾아온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가나안 땅의 진멸전쟁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람전쟁이라고 그러죠. 노인이고 어린이고 남녀노소 가하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살려두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근데 그게 왜 그랬죠?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을 다 심판하시는 전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의 거기에 긍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도 건져내세요. 그 라합 같은 여인 생각나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심판할 때도 믿음의 백성, 하나님 선택하신 자녀는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쓰나미 같은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분명히 건져내신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 그 쓰나미에서는 못 건져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는 분명히 건지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제2원인을 사용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기도라든지 서로 돌아보는 삶이라든지 섬기는 삶이라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사실은 제 여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남성도님들 같이 모였을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을 이제 믿음의 여정을 나눴는데 혼자 스스로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나를 이끌어줬던 자들이 있고 기도했던 자들이 있고 우리 대우빌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우빌로 교회가 아직까지 자립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누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끌어줬나요? 마더처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든그로브 오피시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오피시 거기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자립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집사 훈련시키고 장로 훈련시키고 성도들 훈련시켜서 이 정말 기도와 협력 속에 그 헌신 속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선교사들의 피가 흘리지 않고 한국이라는 곳이 기독교가 저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많이 또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저를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를 이끌어준 분이 있었고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해주면서 제 믿음을 위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거지 그냥 온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지켜오시는데 거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함께 그들의 정말 헌신적인 마음을 품고 가는 그것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오피스 안에서 어떤 그룹이 있어서 같이 그분들이 기도해주고 교제 나눠주고 해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또 한 개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게 우리가 뭐 막 잘났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이랬을 때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OPC 대블로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 아시아의 어떤 백인들의 어떤 오피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녹음이 돼서 좀 어쨌든 백인들의 거기서 이 우리 정말 우리 개혁신앙 하겠다고 우리 정말 몇몇 우리 코리안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보잘 것 없는 걸로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안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면서 같이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요. 저도 뭐 처음에 무슨 믿긴 뭘 믿었어요. 날라리였는데. 대학교 생활만 하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날라리로 완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을. 그런데 이런 저를 품에 안고 정말 믿음으로 하고 이끌어간.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서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형제들의 교제와 기도와 사랑과 은혜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그것을 제2원인으로 삼아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보존하고 통치해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교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겉도는 분들 돌아보고 정말 한 지체로 자기 삶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돌아보고 그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아유 저분은 원래 그러니까 저럴 거야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예?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 짐으로 지고 같이 우리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 이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제2원인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내가 회개할 죄라는 거죠. 이 제2원인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거 적극적으로 교제 나누지 않았던 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늘 대하지 않았던 거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게요. 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이런 제2원인 섭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 우리의 그 교제를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기도를 이용하셔서 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아우 그게 부담이 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더 힘이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해서 막 힘을 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요?
예. 어, 아멘. 아멘. 힘을 내시는데 왕은 주먹으로 이렇게 하세요. 힘을 내서 가요. 아니 정말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아우 저 목사 또 뭐 자꾸 뭐 하라고 그런 거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 세워가는 교제를 나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정말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 저도 기도할게,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러다가 또 결심이 가다가 이 기도도 항상 이렇게 뭔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막 기도하게 하시다가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계속 새롭게 가야죠. 서로서로 힘내서 격려해서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의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교제로 저희 교회가 좀 자라가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안 가시고 잘 아프신데 잘 계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한 주 동안 지내실 때도 마음은 우리 서로서로를 품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정말 교회 중심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